시사 와이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와이드 8월 첫째 주 인사드립니다. 장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연호입니다.
매년마다요, 뭔가 이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면 이런 말들 하죠.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니면 네. 올해가 최악이다. 올해가 가장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올해는요, 유독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았나 싶어요.
네. 특히 기상 관련 소식 전해드릴 때 그런 것 같았는데요.
네.
매년 여름 무더위와 싸워야 하고 또 폭우 피해 때문에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올해 역시 그렇습니다. 미국도 가뭄과 폭염 때문에 작황이 좋지 않고요. 또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예상되고 있죠.
네.
한반도 날씨도 남한은 밤 기온까지 푹푹 쪄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하네요.
네, 북한은 뭐 수해 규모가 심각해서 수재민을 돕기 위한 손길이 참 절실한 때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이런 내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반도 뉴스 초점에서는 마스바라진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과의 특별 인터뷰, 또 북한의 홍수 피해와 유엔의 대응 조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공식 접촉, 또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과 중국 관계, 미국 국무부의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와 국가별 테러 보고서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사 상식 기자 수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첫째 주 시사 와이드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지난주 한반도 현안을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초점 시작하겠습니다. 유미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9일이었죠. 일본의 마스바라진 국가 공안상 겸 납치 문제 담당상과 인터뷰하셨는데요.
예, 예.
일본이 과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스바라 장관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거와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까?
예, 북한의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 사과하고 생존자 5명을 돌려보낸 것이 바로 10년 전인 2002년인데요.
네.
일본은 그동안 생존 납북자들이 북한에 더 많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북한 측에 요청을 해왔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마스바라 장관은 많은 납북 피해자 가족분들이 그 나이가 아주 고령이라는 점,
네.
그리고 북한의 새로운 김정은 지도체제가 들어선 점, 또 이 지역을 둘러싼 국제 환경 등을 감안을 할 때 올해를 승부의 해로 규정을 하고 자신이 장관직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과의 실효성 있는 대화를 할 자신은 용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압력 행사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마스바라 장관은요, 북한의 새로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올해가 바로 이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적기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이 마스바라 장관이 북한이 이 문제 관련해서 일본과 대화할 어떤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마스바라 장관은 뭐 현 시점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어떤 확정적인 판단을 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북한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북한의 새 체제가 과거와는 다른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새 체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방침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북한이 납북자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이미 사망했다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살아있다 이렇게 종래의 주장을 바꾼다고 해도 이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체제 속에서 보이는 진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과연 그 마스바라 장관이 그 바라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질지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정한 진전을 보인다면은 그 일본이 어떤 그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마스바라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까?
예, 크게 그 점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밝혔는데요.
네.
마스바라 장관은 북한이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에 일정한 진전을 보일 경우에는 일본이 그 다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바라 장관은 과거 일본과 북한 간의 평양선언에는 두 나라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에 일본이 북한에 여러 가지 경제협력을 제공하기로 돼 있다는 그런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하지만 본인이 말하는 납북자 문제 해결에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경우 일본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은 국교 정상화에 앞서서 실시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마스바라 장관은 그 일정한 진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과연 그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치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이 문제의 책임자로서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일본의 총리가 이렇게 양해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 일부에서는 일본이 이 문제를 국교 정상화나 북핵 6자 회담 등과 연계하지 말고 이 인도적인 문제로 별도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간단하게 말해서 마스바라 장관은 그러한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스바라 장관은 자기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나라 국민들을 납치를 하고 그 진실을 계속 은폐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만큼 그 영내에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스바라 장관은 이런 관점에서 일본은 북한의 납치 문제 그리고 핵 미사일 이런 여러 과제를 포괄적으로 해결을 해서 과거 그 불행했던 두 나라의 과거를 청산을 하고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본의 현직 장관을 인터뷰하셨는데요. 인터뷰 성사되기까지 그 어려움이 많았죠.
예, 먼저 일본하고 여기 워싱턴의 시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워낙 그 마스바라 장관의 바쁜 일정 때문에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가 여러 번 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인터뷰를 위해서 마스바라 장관과 그 일본 측의 한국어 통역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전화 인터뷰를 진행을 한 것이라
네.
사전에 그 차질이 없도록 여러 번의 시험 준비를 거쳐야 했었습니다.
네, 애쓰셨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초점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태풍과 폭우 때문에 북한 곳곳에서 큰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
네.
네. 7월 18일부터 이제 북한에서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 비가 얼마나 내렸죠?
네, 18일과 19일 제7호 태풍 카눈이 북한을 지나가면서 대부분의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았습니다. 23일과 24일에도 카눈의 영향으로 함경도, 강원도, 평안남도 등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더해 29일과 30일에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동해안 일부 지역에 최대 40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인명피해가 많다고요?
네, 북한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30일까지 119명이 사망하고 66명이 실종됐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상자 수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인데요.
네.
이에 더해 8만 4천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농경지는 4만 6천여 정보가 침수 매몰되거나 유실됐습니다.
네, 큰 피해가 아닐 수 없는데요. 북한이 국제기구에 지원을 요청했죠?
네, 30일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만나서 수재민들을 지원해주고 특히 식량과 연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엔과 적십자, 비정부기구들은 이 같은 요청을 받고 다음 날 바로 실사단을 보냈고요. 가장 피해가 심각한 평안남도 안주시와 성천군, 강원도 천내군의 합동조사단이 파견됐습니다.
네, 조사단이 이들 지역의 상황이 어떻다고 전하고 있나요?
네, 합동조사단은 2일 답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수해 지역에 설사병이 이미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 천내군에서는 설사병 환자가 벌써 4배로 증가하고 평안남도 성천군에서는 설사병 환자가 30%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또 기본적인 약품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위생상 설사병이 돌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수해 지역들에서는 상수도가 파괴되고 우물과 수동펌프가 침수됐습니다.
네.
또 주민들은 샘물과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고 있는데 이러한 물은 오염되거나 식수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유엔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수해 지역의 보건소와 진료소도 파손되고 필수 의약품과 의료 소모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엔은 따라서 수해 지역에 질병이 유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깨끗한 물과 보건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주력한다고요?
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답사 결과 안주시에 수질정화제 100만 정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
유니세프는 또 해외에서 수질정화제 1000만 정을 긴급 공수했는데 열흘 내로 북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Save the Children도 함경남도의 세 개 군에서 식수, 위생도구들을 100세트 분배할 예정입니다.
네. 네.
마실 물도 문제지만은 먹을 게 있어야 할 텐데요.
네.
식량 지원은 없습니까?
네,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집을 잃은 최소 100명의 수재민들에게는 세계식량계획 WFP가 14일 동안 하루에 400g의 곡물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유엔은 수해 지역의 보건 실태와 영양 상태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서 6일부터 조사단들을 또다시 보낼 예정입니다.
네, 또 적십자도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죠.
네.
30만 달러의 특별 예산이 배정됐다고요.
네, 조선 적십자회가 평안남도와 강원도에서 수해를 입은 2,500가구 1만 명을 즉각 지원하도록 재난구호 긴급기금에서 미화 30만 8천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적십자는 앞으로 3개월간 수해자들에게 임시 천막을 만들 수 있는 비닐 방막, 이불, 주방기기, 수질정화제, 위생용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북한에 있는 인도주의 기구들이 한동안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 같군요.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미북 간 북중 간 관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사흘 동안 싱가포르에서 비공식 접촉이 있었죠. 북한에서는요, 외무성에 최선희 미국국 부국장이 나왔고요. 미국 대표단에는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쪽에서 정부 당국자가 아니라 전직 관리가 나왔기 때문에요.
네.
공식 회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국무부도 이번 싱가포르 회동이 열린 사실은 알고 있지만은 미국 정부가 간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계속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고 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근에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과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북한과 뉴욕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 또 소통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비공식 접촉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관심이 끌리는데요. 이 최선희 부국장이 저희 방송에 직접 전자우편을 보내서 북한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최 부국장은요, 이 핵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바로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미국이 이런 정책을 거두지 않으면 비핵화는 먼 일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핵 문제 해결과 미북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북한도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오랫동안 펴왔고 또 북한의 적대적인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북한의 이런 행동은 고립만 자초할 뿐이고 국제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명시된 대로 모든 핵무기와 또 현존하는 핵계획을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고 또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할 것도 국무부가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핵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북한이 이런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예, 지난달에도요,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게 됐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면서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북한과 중국은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를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평양 방문이 관심을 모았죠.
네.
전에도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던 인물인데요.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북한통입니다.
네.
이번에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났죠.
네. 이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는 지난 2010년 10월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에 외빈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어서요. 그 외교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정권을 안정시켰다는 그런 자신감을 드러낸 행보라는 풀이도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외빈으로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인 왕부장을 맞이함으로써 이 중국과의 어떤 혐맹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또 이번 면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북한 측에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또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했었는데요.
네.
이 사실로 미뤄볼 때 핵 문제와 미북 관계 또 남북 관계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현안들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왕 부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하는 후진타오 주석의 뜻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성사되더라도 오는 10월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뽑힌 뒤가 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초점 이번에는요. 미국이 해마다 발표하는 중요한 보고서 두 개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늘 북한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띄죠. 올해도요. 백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어떤 보고서들인지 알아볼까요?
예, 우선 2011 종교자유연례 보고서가 지난달 30일 나왔고요.
네.
바로 다음 날입니다. 2011 국가별 테러 보고서가 연이어 발표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틀 연속 중요한 보고서를 이렇게 공개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매년 나오는 보고서고요. 양쪽 다 북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고요.
네, 두 보고서 중에서도 종교자유연례 보고서 내용이 특히 북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매년 나오는 지적입니다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 종교 자유를 전혀 허용치 않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종교 집단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 활동을 한 사람들을 혹독하게 대우하고 있다. 뭐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죠. 개인적인 종교 활동은 물론이고 또 북한에서는 선교하려 다녀도 큰일 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교 역시 종교 활동의 일부로 봐야 하니까 그런데요.
네.
탈북자나 비정부기구 등에서 나온 보고로 전해지고 있는데 선교에 종사해온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이 외국 선교사들과 접촉한 사람들 역시 체포돼서 아주 뭐 혹독한 탄압을 받는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북한 내부에서 구체적인 처형 사례가 어떤지 파악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 역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수잔 존슨 쿡, 이 미국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가 보고서는 뭐 따로 발표를 하면서 또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까지 했는데요. 북한 상황이 아주 참담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자, 보고서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보고서 발표하고 마는 건 아닐 거고요.
예, 그렇진 않고요. 네. 실태가 열악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면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북한은 뭐 진작 거기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가 1998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2001년에 뭐 버마라든지 중국 또 이란과 같은 나라와 함께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됐고요.
네.
올해 평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안 좋기 때문에 특별 우려국으로 앞으로 계속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관련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고요.
네, 북한에서 종교 자유가 전혀 허용 안 된다는 보고서 내용 살펴봤고요. 다른 보고서 알아보죠. 국가별 테러 보고서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역시 매년 발표되는 보고서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올해 크게 바뀐 내용은 뭐 특별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북한이 올해 역시 미국의 무기수출 통제법에 따른 대테러 비협력국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또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테러자금세탁 의혹과 관련해서 여전히 북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 역시 들어있습니다.
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얘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 기구가 그 문제 때문에 북한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벌써 지난해 1월 얘기니까요.
네.
1년 반이 훨씬 넘었네요.
네.
그동안 추가 협의는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데 보고서 역시 이렇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쉽다 뭐 이런 거겠죠.
네.
거기 부연에서는 북한의 금융체제가 모호하고 또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별 테러 보고서가 매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테러 지원국에 어떤 나라가 포함되느냐 이게 관심사여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 이유가 클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올해도 테러 지원국 명단에는 없습니다.
네, 한때 포함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원래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 아주 뭐 줄기차게 이름을 올려왔는데요.
네.
지난 2008년 명단에서 제외됐고 4년째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때 왜 핵검증 합의에 따라서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논란이 참 많았는데요.
네.
특히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넣어야 한다 이런 기류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분명히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최근 테러 지원 사례가 일단 없고 또 이미 각종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지정이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 1970년 일본 민항기를 납치했던 일본 적군파 조직원들이 북한에 계속 살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또 발표된 종교자유보고서와 국가별 테러보고서, 북한 상황을 여전히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네, 시사와이드 여기까지 지난주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사상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지 마이클의 노래 Face 듣고 오겠습니다.
와이드 시사상식. 오늘은 올해로 2년째를 맞은 한중 국방전략 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두 번째 국방전략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북한이 또다시 군사 도발을 하면 자위적 차원에서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중국 측에 밝혀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중 국방전략 대화는 지난해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연례 고위급 협의체로 차관급 인사가 참석합니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가 열렸고 올해는 지난달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략 대화에는 한국에서 이용걸 국방차관이, 중국에서는 마샤오텐 중국군 부총참모장이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 분야에서 교류 협력의 범위와 내용을 담은 한중 국방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직통 전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YD 시사상식. 오늘은 올해로 2년째를 맞은 한중 국방 전략 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사와이드 기자수첩 열어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지금 하계 올림픽 대회가 한창인데요. 북한이 무더기로 금메달을 따내면서 대회 초반 최대 이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올림픽 출전 사상 최악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많은 전문가들이 했었는데 막상 대회가 시작된 다음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북한의 돌풍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네.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로 한때 종합 4위까지 올라가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은 올림픽 개막전부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론하면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은메달 1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제 그 같은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획득한 메달만으로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좋은 성적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메달 수도 많지만요. 경기 내용도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김은국 선수는 남자 역도 62kg급 경기에서 올림픽 신기록과 세계 신기록을 잇따라 작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남자 역도 56kg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엄윤철 선수도 올림픽 기록을 새로 쓰면서 우승하는 등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 1개와 올림픽 신기록 2개 등 3개 새로운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네.
여자 역도 69kg급에서 금메달을 딴 림정심 선수는 상대 선수들을 압도한 끝에 영상 2차 시기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확정 지은 뒤에 마음 편하게 용상 3차 시기에 나서는 여유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 선수에게 패하면서 은메달에 머물렀던 여자 유도 52kg급의 안금혜 선수는 이번에 쿠바 선수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4년 전에 아쉬움을 깨끗이 털어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자 역도 48kg 경기에 출전한 양춘화 선수는 합계 192kg을 들어올리면서 동메달을 따냈는데요. 용상 마지막 3차 시기를 남겨두고 3위 선수에 2kg 뒤져있던 양 선수가 무게를 3kg 더 올리는 승부수를 던졌고요. 여기서 성공하면서 1kg 차이로 동메달을 확정짓는 극적인 역전승도 거뒀습니다.
네.
북한의 금메달, 김은국 선수는 북한도 좀 기대를 했던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들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엄윤철 선수, 전혀 기대 밖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역도는 A조와 B조로 나눠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먼저 경기가 열리는 B조에는 낮은 예상 기록을 신청한 선수들이 출전하고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은 모두 예상 기록이 높은 A조에 출전합니다. 또 올림픽 메달은 그래서 대부분 A조 선수들이 차지하는데요.
네.
엄 선수는 B조에서 경기를 한 겁니다.
네.
따라서 엄 선수가 메달을 딸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국제 경험이 적은 어린 선수가 강력한 선수와 대면하는 것을 피해서 자신감을 유지하면서 최고 기록을 뽑아내는 작전으로 가끔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네.
엄 선수는 B조에서 상당한 기록을 낸 뒤에 A조 경기를 관전하다가 금메달의 주인공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메달의 영웅들, 북한 선수들 앞으로 이 장래도 기대된다고요?
네. 이번에 금메달을 따낸 김은국 선수가 24살이고요. 또 엄윤철과 양춘화 선수가 각각 21살입니다. 임정심 선수는 19살인데요.
네.
앞으로도 북한 역도 계속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북한이 이렇게 뜻밖의 성적을 거둔 원동력이 뭐냐, 많은 언론들이 궁금해했는데요. 어떻게 풀이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ABC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요. 작은 나라인 북한이 이처럼 예상 밖의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북한 당국의 정책을 꼽았습니다.
네.
어린 선수들을 선발해서 특수학교에서 교육시키면서 성적이 좋은 선수들에게는 자동차와 냉장고 같은 보상을 제공하고 또 성적이 나쁜 선수들에게는 수용소로 보낸다고 위협하는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은 그러면서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은국 선수나 안금혜 선수 같은 경우 북한으로 돌아가서 포상금과 아파트, 자동차, 냉장고, 텔레비전 같은 보상을 받을 것이며 사회적 신분도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역시 북한의 독자적이고 철저한 영재 교육 체계와 또 귀국 후에 보장되어 있는 포상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얼마 전에 영국의 로이터통신도 한국으로 귀순한 유도선수 이창수 씨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 선수단에는 결과에 따른 신상 필벌 원칙이 확립돼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올림픽 경기의 그 관전 즐거움 중에 하나가 메달을 딴 선수들의 그 소감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4년 동안 피나는 노력이 마침내 이루어진 선수들의 그 흥분된 얘기가 들을만 한데요. 그런데 이 북한 선수들의 금메달 소감은 틀에 박힌 듯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임정심 선수 예를 들면 시상식 후에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장군님께 금메달을 갖고 빨리 달려가고 싶다. 또 장군님 품에서 재능의 싹을 키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다른 선수들 역시 모두 메달을 최고 지도자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다른 나라들 선수들이 보여준 것 같은 감동적인 얘기는 전혀 나오질 못했습니다.
네.
그런 그 소감 내용도 그렇지만 또 대부분 선수들이 경기장에서나 인터뷰장에서요. 그 상당히 경직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김은국 선수만큼은 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네.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네.
김 선수가 금메달을 확정 지은 뒤에 주먹을 쥔 오른팔로 허공을 찌르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주 박력이 있네요. 네.
슈퍼맨 같아요.
네. 김 선수는 이어서 경기장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네. 승리의 감격을 만끽했고요. 또 관중들도 커다란 함성으로 호응했습니다. 김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갈 때도 관중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흔드는 등 유쾌하고 발랄한 모습을 보여서 네.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우승 소감을 묻는 말에는 역시 김정은 동지가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며 다른 선수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또 선전을 거두면서 이 올림픽 열기가 나라 안에서 뜨거운데요. 북한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연일 금메달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에도 올림픽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5분 정도 올림픽 소식을 방송으로 전하던 북한 당국이 아예 5시간 올림픽 특별 방송을 내보내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평양역에서는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거리 응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취재진 6명을 현지에 파견했는데요.
네.
취재 열기 또한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네. 올림픽 기간 동안 그 경기 내용에 그 계속 관심을 갖는 건 뭐 남북한이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봐도 북한이 거둔 성적 참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도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금메달 수에서만이라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네.
내일부터 여자 마라톤과 여자 권투, 수중벌레, 레슬링 경기가 있고요. 다음 주 중에는 계속해서 레슬링과 다이빙 등이 이어지는데 북한은 특히 5명이 출전한 레슬링과 여자 권투 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북한의 네 번째 금메달을 안긴 여자 역도의 임정심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북한이 앞으로도 더 많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장담을 했고요. 여기 동행했던 북한 관계자도 앞으로 레슬링을 잘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북한 선수들 끝까지 선전을 기원해보겠습니다. 이현철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사와이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연호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